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니미츠호를 기함으로 하는 11 항모강습단이 12일 남중국해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 제7함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항모강습단이 남중국해에서 해상타격훈련과 대잠작전, 지상공중요소 간 통합된 다중영역과 연합훈련, 고정익 회전인 항공기를 동원한 비행작전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함대는 또 니미츠호 외에 타이콘데로가급 유도탄 순양함인 벙커1함과 알레이버크급 유도탄 구축함, 디케이터함, 정운함, 그리고 웨인이 메이어함 등이 이번 작전을 위해 함께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항모의 남중국해에서의 작전은 인도태평양 영내 미 해군의 일상적 활동의 일부라고 7함대는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스위니 11 항모강습단 사령관은 보도자료에서 니미츠 항모강습단은 우주에서 해저로 모든 축과 모든 영역에서 치명적, 비치명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 항모강습단은 지난달 3일 서태평양 전개를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항을 출항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어제 이번 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주재로 열린 안보리 공개 토론회에서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은 명백한 현재의 위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개발이 위기를 초래하고 지정학적 긴장 상태를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고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구테스 총장의 이날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당시 계속된 탄도미사일 도발의 중단을 촉구한 구테스 사무총장에 대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담화를 통해 비난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5개 회원국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오늘 정상회담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만나 미일 동맹 강화와 중국 견제, 북한 핵 위협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일본이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과 G7 의장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일 외교장관들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 워싱턴 본부에서 이날 우주 영역에서의 상호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맺을 예정입니다. 앞서 두 나라는 11일 워싱턴에서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이날 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회담에 이어 두 달 만입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격전 중인 동부 솔레다르를 여전히 사수하고 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저녁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 두 개 부대가 솔레다르를 지키고 있다며 그들은 현 위치를 고수하고 있고 적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부장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적들은 거의 모든 주력 부대를 도네츠크 쪽으로 돌렸고 공격 강도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어린이 15명을 포함해 민간인 500여 명이 솔레다르 마을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군 지휘관들은 솔레다르 장악을 인근 바흐무트와 돈바스 지역 확보를 위한 작전상 핵심 목표로 간주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교부 관리는 오늘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우크라이나군의 벨라루스 혹은 러시아 영토 침공은 집단 대응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11일 벨라루스와의 국경에서 적의 공격에 대비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액이 1조 2,800위안, 미화로 약 1,9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중국 정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류달량 중국 관세청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과 수입은 중국 전체 무역의 3%를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대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으며 다만 전달인 11월의 17.9% 증가보다는 둔화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3자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자체 핵보육 언급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미터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영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은 3자 협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3자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한반도에 있는 미국인들과 영내 우리의 동맹 그리고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은 물론 잠재적으로 그 너머에 있는 나라들의 위협을 가한다고 답했습니다.
Of course, the DPRK poses a threat to Americans on the peninsula.
이어 따라서 이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인 일본, 한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위협이자 미국과 일본, 한국이 파트너로서 3자적으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날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을 상기시키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그리고 일본의 대화 상대로부터 준비태세와 동맹의 효력을 유지하고 동맹으로서 함께 직면하는 위협을 저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결의를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영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가장 도전적인 위협 중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esterday you heard from Secretary Blinken, Secretary Austin and their Japanese counterparts of our
이어 우리는 동맹인 일본, 한국과 이러한 사안, 즉 동맹의 효율성과 준비태세에 대해 논의하지만 3자 관계에도 매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어떤 면에서는 3자 관계의 총합이 각각의 구성 요소보다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동맹으로서 영내에서 제기되는 도전과 위협은 물론 기회에도 준비되어 있길 바란다며 3자 협력 강화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성김 대북 특별 대표 등이 한국, 일본 측과 회동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And we want to be prepared as allie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for the challenges.
프라이스 대변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라는 비전에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에 맞서는 우리의 노력에 관한 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공동으로 확장 억제 역량의 개선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확인하며 미한 간 확장 억제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배치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President Biden remains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커비 조정관은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이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동으로 추구할 것은 확장 억제 역량의 개선이라며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전날 외교부와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은 한미 간의 미핵 자산의 운용에 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12일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3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Since taking office, President Biden has invested in our alliances to better equip us to collectively take on the 21st century challenges.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21세기 도전에 공동으로 더욱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에 투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 인도태평양과 세계에서 중국의 억압행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도전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우리의 공동 국가안보 이익과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나서고 역할을 할 준비가 된 확고한 동맹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전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외교 국방장관 2 플러스 2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 내용을 언급하며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하고 새로운 진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움직임은 일본 방어를 위한 우리의 연합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 일본이 함께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제공하고 영내와 전 세계에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커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핵무장을 원하는 한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확장 억제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핵과학자들은 한국이 핵무장하는데 최소한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12일 VOA에 취임 후 미국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핵무장 관련 언급은 큰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The desire of the Korean people for nuclear weapons, I think the polls have been showing a steady rise in that desire.
맥스웰 연구원은 여론조사에서 한국인들의 핵무기에 대한 열망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모든 사람들이 김정은의 위협과 수사를 깨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70발이 넘는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7차 핵실험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모든 요소들이 한국 국민들의 핵무기에 대한 열망으로 합쳐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모든 대통령이 국내 유권자들에게 전념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도 한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일 외교부,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으며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한국 일각의 강력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의 미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한 한국 내 논쟁의 격화와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려는 일부 사람들의 열망은 한국 일각에서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한국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필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것이 다수의 견해는 아닐지라도 매우 강력한 견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 정계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분명한 지지가 없고 전술핵이 더 이상 미국 억지력의 핵심 요소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직면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미국이 매우 잘 알고 있고 이에 공감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확장 억제 공약 강화와 전술, 전략 자산 배치 준비 태세에 대한 한국과의 대화에 수용적이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다가오는 미한 훈련은 미국의 의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만일 미국이 명확하고 단호히 의지를 보여준다면 남아있는 한국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한국 정부가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이 확고하다고 확신한다면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려도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웨 연구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공약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미한 연합훈련을 언급했습니다.
The ac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to strengthen the defensive capabilities of the alliance and demonstrate the capability and will
맥스웨 연구원은 미한 양국의 행동은 동맹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어떤 공격에도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를 이끈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12일 VOA에 윤 대통령이 자체 핵개발, 미국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었다며 과거보다 논의의 지경을 더욱 넓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핵무기 사용에 대한 매우 공격적인 정책 성명들을 발표한 것을 비춰봤을 때 한국이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의 확장 억제를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있지만 소련과 러시아의 핵무기에 대응해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의 60년에서 70년간 확장 억제를 제공한 데 대해 동맹들이 신뢰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reason for South Korea to have faith in the American assurance. I don't, my own personal view is that.
그러면서 한국도 미국의 공약을 신뢰할 이유가 있다며 핵무기를 가진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가 증진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 대행도 12일 VOA에 한국 핵무장의 비용과 위험은 이익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osts and the risk of reintroducing U.S.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30 years.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한국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다시 도입하거나 심지어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파기하는 것에 대한 비용과 위험은 어떤 군사적 또는 안보적 가치를 훨씬 능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강력한 재래식 억지력,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협력,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한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해 가장 잘 보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핵무기를 추가한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가 개선되지는 않는다며 한국의 명성이 손상되고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핵과학자들은 핵기반시설 구축에 약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 출신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한국이 고농축 우라늄 혹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다며 두 경우 모두 시설을 만들고 충분한 핵물질을 추출하는데 5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you start your gas centrifuge program. You have everything in place, will, money, equipment. So first year you build your first centrifuge.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가스 원심 불리기 프로그램을 시작할 경우 첫 해에 첫 번째 원심 불리기를 구축하고 실험한 뒤 다음 해에는 원심 불리기를 연쇄적으로 있는 방식인 캐스케이드에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변 같은 곳에서 무기급 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수천 개의 원심 분리기가 필요하다며 다섯 번째 해에 핵무기 한 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농축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플루토늄을 추출할 경우 우선 재처리 시설을 만들고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데 5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원자력발전소에서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폐연료봉을 구할 수는 있지만 북한과 달리 우라늄 매장량이 전혀 없어서 모두 수입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국의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우라늄을 판매할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핵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대략적인 추측임을 전제로 한국이 매년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몇 개의 신뢰할 만한 핵무기를 만드는 생산 단지를 원한다면 4, 5년 걸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한국이 핵 기반 시설이 없이 조잡한 핵무기 제조에 나설 경우 2년이면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핵무기는 미사일이 아닌 폭격기에 탑재하거나 지하에서 폭발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도 핵물질 생산과 별도로 한국이 초기적인 설계의 핵무기를 만든다면 1, 2년이면 가능할 것이라며 핵무기 설계는 핵 기반 시설 건설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어웨이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에 순환 배치된 미국 스트라이커 여단이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주한미군이 확인했습니다.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대변인은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제2보병사단 2여단의 일부인 1기병연대 8중대가 로드리게스 실사격 훈련장에서 포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포격 훈련은 요원들의 역량을 검증하는 한편 병사들이 무기 시스템에 숙달하고 결속력 있는 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일상적인 확인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2보병사단의 모든 부대는 항상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매일 훈련한다며 우리의 준비태세는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잠재적인 적을 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스트라이커 여단은 다양한 지형과 기상 조건에서 효과적으로 작전하는 동시에 기동성과 전투력의 집중력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번 포격 훈련을 통해 입증된 것처럼 제1기병연대 8중대는 전투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기관지 성조는 10일 미군 제2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이 장갑차 약 41대를 동원해 경기 포천시의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안보리의 대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은 긴장 수비를 높인다며 북한의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2일 국가 간 법치주의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핵 안전과 안보, 안전 조치를 촉진하고 있으며 파트너들이 핵 확산 위험 감소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전례 없는 69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모두 여러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promoting the highest possible standards of nuclear safety, security and safe.
이어 연초에 북한은 올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 위해 전술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겠다는 의도를 재확인했다며 많은 이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매우 현실적인 우려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명백하고 심각하게 국제적 의무를 무시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을 보호하고 방조하는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며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China and Russia repeatedly stopped the Security Council from condemning the DPRK's unlawful actions.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가 침묵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평화와 안보 유지 책임을 수행하려는 다른 이사국들의 시도를 저지하면서 안보리가 2022년 북한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법에 대한 이러한 모든 위반과 남용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면서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다행히 국제체제는 국제법 집행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가 오늘날 보는 모든 국제법 위반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러한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Fortunately, the international system has many, many tools at its disposal to enforce international law.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하며 발전시킬 것이라며 러시아와 중국, 시리아, 니카라과 등과 함께 북한의 인권 상황도 거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defend, protect and advanc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특히 미국은 모든 형태의 차별과 불공평성, 불평등을 상대로 계속 투쟁한다며 이건 우리가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분명한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로 제기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1월 안보리 의장국인 일본이 개최했으며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모두 발언해서 법치주의는 사회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더 높이고 이는 경제발전과 인류 안보의 토대로 되돌아온다며 법치주의를 주제로 한 안보리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초대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은 위험과 지정학적 긴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unlawful nuclear weapons program being pursu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clear and present danger.
이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영국을 대표해 발언한 데이비드 러틀릭 영국 외무부 미주 카리브해 담당 차관은 우리는 특정 유엔 회원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다며 러시아, 이란, 시리아와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In North Korea, the unprecedented launch of 70 ballistic missiles in 2022 violates.
러틀리 차관은 2022년 북한의 전례 없는 70발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안보리결의 위반이라며 이는 계속해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대북제재 관련 최대 벌금 액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최대 벌금 액수를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인상안에는 대북제재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최대 33만 $947 혹은 제재 위반 거래액의 2배 가운데 더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했지만 이번 조정으로 최대 금액은 35만 $6,579가 됐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이 같은 벌금 액수 조정은 물가 상승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13일 연방관보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북한 인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대북전단 금지법 해석 지침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막고 있는 해당 법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일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에 따르면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12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한국에서의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이 일정 부분 가능하도록 대북전단금지법의 해석지침 변경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참여한 단체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영국의 증검다리, 캐나다 한보이스 등 9개입니다. 이 단체들은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기본적 인권, 특히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항에 따라 어느 매체를 통해서든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자유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한국의 국제법상 의무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해당 법률에 대한 해석지침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해석지침을 2021년 3월 제정하면서 한국에서의 대북정보 유입활동 등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단체들은 북한으로의 전단 등 살포 행위가 금지된 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군사분계선 일대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는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를 금지한 지역을 군사분계선 일대로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선 금지 구역을 특정하지 않았고 통일부는 해석지침을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명시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해당 법의 취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북한의 물리적 대응으로 빚어지는 주민 안전 문제를 해소하자는 데 있다며 군사분계선 이남은 너무 광범위하고 사실상 한국 내에서 대북전단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래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제정했다는 거였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뭐 확성기도 그렇고 다른 이제 선전물도 그렇듯이 적용 범위를 군사분계선에서 일대로 하더라도 원래 그 취지만 따진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는 한국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군사분계선 남쪽 10km 이내에 지정한 선인 민간인 통제선의 이북 지역입니다. 단체들은 또 공해상에서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에 대해선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석 지침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통일부는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한 행위에 대해선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법 규정에 근거해 처벌 대상에 공해상 전단 살포 행위는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대한민국 영토와 접경지역 국민 안전 보호라는 해당 법 취지와 공해상에서의 민간단체 활동과는 무관하다며 통일부 지침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이와 함께 통일부의 대북전단금지법 해석 지침에 해당 법의 어떠한 규정도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자유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죄형 법정주의의 침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기준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희석 분석관은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이번 공동서한은 처음부터 기본권 침해 논란을 빚으며 해당 법 개정을 주도했던 정당이 현재 국회 다수당인 상황에서 법 개정이 조기에 이루어지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취한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의 반대가 있고 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이런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이제 결정을 내릴지 기약이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그런 해석지침을 개정하는 게 더 하나의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공동서한을 발송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만들어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현 윤석열 정부는 개정 의지를 피력해왔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해당 법의 헌법 소원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강동환 동아대 교수는 북한 당국의 통제로 외부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인 북한 사회 인권 증진을 위해선 민간단체의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이 중요하다며 문제가 되는 법 조항 개정이나 해석 지침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렇게 개인의 언론 활동이라든지 또 자유로운 인권 증진의 활동을 국가가 법으로 제약하고 있는 사례는 드물다라는 점에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화로 약 2만 4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정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구실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비판했습니다. 고립과 억압, 통제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가 더욱 악화됐다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12일 발표한 2023 세계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22년 각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담은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 당국의 계속되는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3대째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김정은은 고립과 억압,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고문과 무단 처형, 부당한 감금, 강제 실종, 강제 노역으로 위협하여 주민들을 복종시킴으로써 코로나 사태에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경을 봉쇄하고 대외 무역을 최소화하며 여행과 식량 배분 등을 제한하면서 국가를 더욱 고립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거의 3년 동안 지속된 전국적인 봉쇄의 여파는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와 겹치면서 더욱 심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보건권과 식량권,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가 계속 무기 개발을 우선시하며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기록적인 수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동의 자유와 관련해선 사전 승인 없는 여행 금지를 더욱 엄격하게 이행했다면서 특히 국경 경비대에 불법 출입자에 대한 무조건 사살 명령이 내려졌고 실제로 북한에서 탈출하려는 일부 주민들이 사살됐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탈북민들의 제3국 탈출을 돕는 활동가들은 중국에서 불시 검문과 감시 강화로 지원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권에 대해선 북한 당국이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코로나 발병을 공식 발표했지만 코백스를 비롯해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의 백신 등 코로나 관련 지원 제의에 호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 정부로부터 백신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른 나라보다 약 1년 반 정도 늦은 지난 9월에서야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해선 봉쇄기간, 주민 동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이 이념 선전전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을 제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경제 지탱을 위해 주민들에게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무급 강제 노동을 요구한다고 지적하고 여성과 아동을 비롯해 교화소와 정치범 수용소 등의 수감자들이 강제 노역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북한이 6개의 인권 관련 협약을 비준했지만 정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이 인권침해 관련 북한 고위 인사와 기관들을 제재했으며 일본 정부는 납북일본인 12명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선 대체로 시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지만 성소수자와 여성, 이주민, 소수인종, 노인, 장애인과 관련해 중대한 인권 문제들이 있다고 총평했습니다. 또 한국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강화했다면서 오랫동안 공석이던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국 검찰이 2019년 발생한 북한 어민 2명의 강제 송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들이 비자발적으로 송환될 당시 북한에서 공정한 절차 없이 고문과 강제 노역, 처형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임기 내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정했지만 국내의 중요한 인권 문제들에는 대응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인권 문제를 도외시하고 대북 정보 유입을 불법화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윤석열 정부 들어 바꾸고 있다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선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경고가 그런 행동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제안했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엔인권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한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는 북한인권의 이정표를 새로 세웠다고 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는데 감회가 어떠십니까?
We'd better make clear that COI means Commission of Inquiry. Otherwise, people may wonder what the acronym.
먼저 COI가 조사위원회를 의미한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약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반대 투표 없이 설치됐습니다. 이후 저는 곧 의장으로 임명됐고 조사를 시작해서 1년 뒤인 2014년 초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다른 문제들이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COI 플러스 10이라고 부르는 10주년은 우리에게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10주년을 맞아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I am sending off a note to a number of people in the
COI와 북한 관련 메시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방안과 문제들을 한국과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외교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들의 관심을 받길 바랍니다.
한국이나 미국 정부에 어떤 권고들을 하시나요?
I think that as I understand it the government
제가 알기론 지금의 한국 정부는 더욱 현실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상주의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상주의자입니다. 이상주의적이진 않고서는 누구도 인권을 지지할 수 없죠.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매우 위대한 분이었고 문 전 대통령은 그를 위해 일했었습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따르려고 시도했는데 무엇을 달성했습니까? 무엇을 성취했나요?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유엔이 COI 보고서를 재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BOA와 인터뷰하는 것도 우리가 시야를 넓혀 다시 COI 보고서를 살펴보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해 책임 규명 등 여러 조치를 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했지만 진전은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he reasons include the fact that security issues and
안보 문제,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항상 국제 인권법 문제를 앞지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그런 이유에 포함됩니다.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를 더 긴급하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COI의 활동을 옹호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논점은 우리가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OI 보고서는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인류에 제기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려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었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황준국 주 유엔 대사도 비슷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인권은 북한 정권의 체제 보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문제를 함께 다루지 않는 한 퍼즐을 풀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I do agree with the fact that the two issues are integrated.
저는 그 두 문제가 통합되어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즉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보편적 인권입니다. 이것은 유엔이 1945년에 설립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엔 헌장 서문에는 보편적 인권, 국제 평화와 안보 및 전 세계 정의 구현이란 두 가지 목표에 대한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유엔의 설립 목표였죠. 따라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한국 관리들의 말에 동의합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어떤 노력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this program is a good step because it's drawing
저는 이 BOA 프로그램이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매우 뜨거웠던 쟁점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COI 보고서가 나왔을 때 저희가 개최한 공청회, 언론, 다른 나라들, 유엔, 국제사회와의 관여 때문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전례가 과거에 없었는데 이렇게 개방적으로 시도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디게 불붙는 문제를 계속 유지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국제사회와 시민들, 그들의 정치인들 앞엔 항상 다른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북한은 느리게 타는 용광로죠. 불행히도 그런 위험은 간과될 수 있죠. 하지만 북한인권 문제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COI 10년은 우리의 권고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이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유엔과 다른 곳에서 압력을 가해 지역과 세계에 대한 이 큰 위험이 국제사회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COI 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만 북한 주민들은 이 보고서를 여전히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Certainly, the citizens of North Korea have got a right to.
북한 주민들은 적절한 유엔 기관에서 임명한 위원회가 북한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를 접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의 결의에 위배되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북한 당국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 자체가 핵무기 상황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침해와 주민 학대에 대해 가장 우려스러운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부의 이런 조치가 놀라운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끊임없이 국제사회에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의식을 높이고 국제 차원에서 정치적 행동을 높이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COI 보고서를 보내는 등 정보 유입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Well, it's frustrating and it's frustrating to me in a world in which we have
저도 그것이 답답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기술이나 통신을 보유한 세상에서 유엔 회원국에 대한 유엔 보고서를 해당국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확실히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으로 회귀했었죠. 문 전 대통령은 햇볕 정책에 변형을 도입했고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연례 결의안에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풍선을 통해 북한으로 인권에 관한 정보를 보내는 한국 시민들에 대해 형사 기소를 하는 법을 시작했습니다. 언론을 막강하게 통제하는 북한을 화나게 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바꿀 것이라고 믿었고 이미 일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북한 주민들은 CY 보고서를 받고 숙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북한에선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지만 인터넷과 국제통신의 가용성 때문에 그것은 오늘날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 정부의 태도 변화도 중요할 텐데 아직 변화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조사를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북한의 인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합니다. 어떤 권고를 하고 싶으신가요?
Well, they're all set out in the report of the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북한 정부에 대한 권고는 모두 COI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목록이 거기에 있죠.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북한에 손을 뻗어 김정은과 브로맨스를 맺는 새로운 전략을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모든 게 아주 빨리 실패하고 말았죠.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진전이 없었을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열린 이틀째 회담장에서 걸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김정은에겐 일종의 굴욕이었죠. 상황은 그리고 더 악화됐습니다. 이제 우린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하는 입장에 봉착했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무기와 로켓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서 손을 뗄 순 없습니다. 이것은 인류에 매우 긴급한 문제입니다. 인권 문제와 평화 안보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된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유엔이 올해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이를 알리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Well, that's one of the points I've made in my recommendations. That
그것이 제가 제안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행사와 밀접하게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계인권선언은 제가 어린 시절 호주의 학교에 다닐 때 받은 매우 훌륭한 문서입니다. 이것은 또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부인인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가 의장을 맡은 위원회가 작성했기 때문에 미국인들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우리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북한도 역시 적용 대상입니다. 북한 정부는 COI 보고서가 서방 국가들의 의제와 문화를 반영할 뿐이라고 자주 말하는데 따라서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국가의 모든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은 과거 저희 VOA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 북한 관련 결의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넣는 것이 중요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권고했었습니다. 여동생인 김여정도 그렇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ell, keep in mind that I no longer hold a mandate for the United Nations.
제가 더 이상 유엔이 부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우선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권한 임무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있습니다. 그가 유엔을 대변할 권한을 갖고 있죠. 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때때로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중대한 잘못에 대해 책임지게 될 것이란 경고를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2차 세계대전 종료 직전에 연합군이 향후 나치나 일본의 국제범죄를 다루는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상자들의 이름을 호명했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본질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가 유엔 인권원칙과 이 세상의 평화와 안전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지요?
Well, the message I would like to send is that the United Nations has not forgotten.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유엔이 북한이나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COI 보고서는 여전히 인터넷에 있습니다. 보고서는 공청회에서 나왔던 고통을 겪는 북한 주민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과 함께 볼 수 있고 이런 일은 지금도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량한 사람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저는 VOA 프로그램과 유엔의 다른 계획들을 통해 우리가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COI의 이행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저는 인류에 대한 객관적 위험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한 다른 세계 지도자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취해지길 바랍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호주 대법관을 지낸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인권 문제와 심각성과 남은 과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비웨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낮 최고 기온 4도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영하 5도, 낮 영하 2도, 구성 아침 영하 5도, 낮 영하 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0도, 강계 아침 영하 10도, 낮 영하 7도, 희천 아침 영하 4도, 낮 영하 1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3도, 낮 4도, 개성 아침 4도, 낮 6도, 신계 아침 1도, 낮 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도, 낮 2도, 장전 아침 3도, 낮 3도, 평강 아침 0도, 낮 3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영하 2도, 낮 1도, 장진 아침 영하 7도, 낮 영하 5도, 김책 아침 영하 2도, 낮 0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눈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10도, 김영권 아침 영하 10도, 낮 영하 6도, 삼지연 아침 영하 16도, 낮 영하 11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6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니미츠호를 기함으로 하는 제11 항모 강습단이 12일 남중국해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 제7함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항모 강습단이 남중국해에서 해상타격훈련과 대잠작전, 지상공중요소 간 통합된 다중영역과 연합훈련, 고정익 회정익 항공기를 동원한 비행작전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함대는 또 니미츠호 외에 타이콘데로가급 유도탄 순양함인 벙커1함과 알레이버크급 유도탄 구축함 디케이터함, 정운함, 그리고 웨인 E. 메이어함 등이 이번 작전을 함께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항모의 남중국해에서의 작전은 인도태평양 영내 미 해군의 일상적 활동의 일부라고 7함대는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스위니 11 항모 강습단 사령관은 보도자료에서 니미츠 항모 강습단은 우주에서 해저로 모든 축과 모든 영역에서 비치명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 항모 강습단은 지난달 3일 서태평양 전개를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를 출항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어제 이번 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주재로 열린 안보리 공개 토론회에서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불법적 핵무기 프로그램은 명백한 현재의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개발이 위기를 초래하고 지정학적 긴장 상태를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고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구테스 총장의 이날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당시 계속된 탄도미사일 도발의 중단을 촉구한 구테스 사무총장에 대해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를 통해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5개 회원국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오늘 정상회담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만나 미일 동맹 강화와 중국 견제, 북한 핵 위협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일본이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과 G7 의장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일 외교장관들은 이날 미 항공우주국 나사 워싱턴 본부에서 우주 영역에서의 상호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맺을 예정입니다. 앞서 두 나라는 11일 워싱턴에서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이날 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회담에 이어 두 달 만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격전 중인 동부 솔레다르를 여전히 사수하고 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저녁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 두 개 부대가 솔레다르를 지키고 있다며 그들은 현 위치를 고수하고 있고 적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부장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적들은 거의 모든 주력 부대를 도네츠크 쪽으로 돌렸고 공격 강도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어린이 15명을 포함해 민간인 500여 명이 솔레다르 마을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지휘관들은 솔레다르 장악을 인근 바흐무트와 돈바스 지역 확보를 위한 작전상의 핵심 목표로 간주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교부 관리는 오늘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우크라이나군의 벨라루스 혹은 러시아 영토 침공은 집단 대응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11일 벨라루스와의 국경에서 적의 공격에 대비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바흐무트와 솔레다르가 러시아에 함락되더라도 전쟁 자체에 전략적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액이 1조 2,800위안, 약 1,9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중국 정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류달량 중국 관세청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과 수입은 중국 전체 무역의 3%를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대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으며 다만 전달인 11월에 17.9% 증가보단 둔화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의 급격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규제의 종식에 따른 중국 내 감염 확산이 내수를 위축시키면서 지난 11월 28.5% 증가했던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12월에는 8.3% 증가에 그쳤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